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지미경입니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요. 이제 한국은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받아 풍성한 열매로 화답하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생활에도 활력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84세의 부부로 뉴저지 시민권자입니다. 몇 년 전에 메디케이드와 SSI를 더 받기 위해서 주변의 권유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SSI를 각각 월 600불씩 받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월 1100불과 9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자택은 남편 명의로 해놓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심한 치매를 앓고 있어서 양로원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더니 남편의 자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자산으로 계산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왜 거절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 두 부부가 사시다가 일을 잘못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두 부부 같이 살면서 이제 이혼을 해놓고 나면은 개인의 인컴, 개인의 형편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각각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 SSI 자격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SSI 자격이 있으니까 600불 SSI를 타면서 SSI를 타게 되면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SSI 메디케이드 혜택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부인도 역시 이제 900불의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 있으니까 SSI 자격이 있고 그래서 SSI 받으면서 메디케이드도 받고 그래서 두 분 다 소셜 시큐리티 받고 그 다음에 SSI 따로따로 받고 메디케이드도 다 받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잘한 것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만 그런데 노후가 돼서 롱텀 케어 상황이 된다든지 크로닉 케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두 부부의 입장하고 이혼을 한 입장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 84세가 되니까 롱텀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했는데 자산 때문에 거절됐다. 아마 집 자산 때문에 거절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중요한 거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인컴의 자격은 개개인이 부부일 두 부부일지라도 개개인의 인컴을 따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2,901불, 보통 대부분의 스테이트가요. 2,901불 미만이면 되고 자산은 뱅크, 은행 자산은 혼자일 경우에 2,000불, 두 부부일 경우에 3,000불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살 경우에는 집의 자산은 살고 있는 집의 자산은 레귤라 메디케이드나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나 자산으로 그 자산 제한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해서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분의 경우는 두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혼자잖아요. 싱글의 입장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롱텀캠 메디케이드가 거절당했다 이 말은 그 스테이트별로 혼자 사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집의 액벌이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됩니다. 50개 미국 50개 중에서 대부분 40개 이상 주는 그 집 자산이 집의 액벌이 밸류가 73만 불입니다. 73만 불 이상이면 이제 호화주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73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그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때 자산으로 계산 안 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트에 따라서요, 매사추세츠나 코네티컷이나 뉴욕이나 뉴저지나 스테이트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스테이트들은 그 자산의 집의 거리 밸류, 자산 밸류를 109만 7천 불까지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109만 7천 불 미만의 집은 계산 안 한다 이거죠.
아.
계산 안 하고 롱텀캠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때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보다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롱텀캠 메디케이드가 거절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이 아마 100만 불짜리 이상 되는 집 같아요.
네.
지금 말을 안 했는데 이런 그 법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제 노후가 돼서 막판에 널싱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생각을 하고 갈 때는 나는 널싱홈에 가서 죽어서 나온다 하는 걸로 네.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법정신은 널싱홈에 가서 죽는다는 전제가 아니고 나아가지고 커뮤니티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전제, 묵시적인 전제를 둡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법이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재산은 집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커뮤니티에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불짜리 이상의 집이 되실 때는 제한이 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거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스테이트는 다 73만 불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부에 몇 개 주는 109만 7천 불 미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그 롱텀캠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캐시 자산은 혼자일 경우에는 2천 불, 두 부부일 경우에는 3천 불이잖아요.
네.
그건 캐시 자산, 집 말고 이제 캐시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전혀 이 자산을 계산 안 합니다. 캐시나 또는 집이나 자산 고려는 일체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욕은, 뉴욕 스테이트는 캐시 자산에 대해서는 3만 천 불, 혼자 일단은 3만 천 불, 두 부부일 때는 4만 3천 불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이래야만이 되는 거죠. 그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인컴은 2,901불 미만을 해야 된다. 개인이요. 그거는 대부분 다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낮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코네티컷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같은 걸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런 사정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일단에 지금 이혼을 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하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재혼을 한다. 재혼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또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는 전부인, 이혼한 부부니까 전부인이 되겠죠. 전부인에게 집을 이양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집을 이양해 주면 5년 배체크에 걸려버리잖아요.
네.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의 경우는요. 도리 없이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양로원에 귀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 집 팔은 돈 가지고 스펜드다운 한 프라이빗 페이드에서 널싱홈에 있다가 나중에 널싱홈 롱텀캠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등을 기다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널싱홈의 그 어떤 개념이 아, 널싱홈 가면 이제 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법은 널싱홈이라 할지라도 다들 집으로 다시 다 치료가 돼서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 하에 싱글로 살고 계시는 분도 그 집이 계시더라도 이 동부에서는 109만 7천 불 언더가 되면 자산으로 안 봐서 널싱홈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이분께서는 조금 전에 프랭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얘기가 나누고 싶으시면요. AWCA로 전화 주시고 프랭클리 선생님과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도 먼데이에서 프라이데이까지 AWCA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862-1665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저는 독신 여자로 89세의 치매 환자인 시어머님을 저희 집에서 메디케이드로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85세의 친정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2주간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집에서 돌보고 있는 시어머님을 어떻게 하고 가야 할지 몰라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케어하고 계시는 상태가요. 그 메디케이드에서 홈케어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네.
메디케이드에서 돌보고 있는데 그 메디케이드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시어머니가 89세이니까요.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을 2주 동안 가야 되는 사정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 돌봄이 케어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러면은 어시스티드 리빙 홈에 어시스티드 리빙 홈은 널싱홈 가기 전에 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아픈다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렌트를 내고 사는 집입니다.
네.
그게 어시스티드 리빙 홈인데 그 어시스티드 리빙 홈에 레시피트 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시피트 케어 R-E-S-P-I-T-T 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시스티드 리빙 홈이 메디케이드를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어시스트 리빙홈이라면은 그 레시피트 케어를 케어도 역시 이제 그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커버가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단기간 동안 2주나 3주나 또는 한 달이나 단기간 동안 환자를 받아가지고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이 레시피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네.
한국을 다녀오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맡길 때
네.
맡길 때 그 환자가 어떤 케어를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밥을 쥐어서 먹여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밥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케어해야 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의 그 차지가 붙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거의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지만은 사전에 어시스티드 리빙홈을 찾는 문제,
네.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게 찾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그 어시스티드 리빙홈 가가지고 기가 얼마 동안 하루에 얼마씩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간추역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시스티드 리빙 홈에서 메디케이드로 크레임을 해서 메디케이드 커버를 받죠.
네.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안 받는 어시스티드 리빙 홈이랄 경우 난다면 가족이 프라이빗 페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맡기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미리 알아보시고 또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 오랜 기간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우선 어시스티드 리빙 홈이 메디케이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네.
또는 레시피트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거는 그 AWCA 같은 데 이런 데 그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긴 카운티 어시스티드 리빙 홈이 11개인가 2개가 있는데 그 금방 확인하는 건 금방 쉽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가서 이제 가출액을 하면 되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AWS의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프랭클리 선생님은 매주 화요일에 대면 및 전화 상담하고 계십니다. 상담 문의 예약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유씨에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함께하는 9월 건강 프로젝트 오늘이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토픽으로 얘기를 할까요?
네, 9월 우리 건강 프로젝트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뇌를 잘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뇌를 또 잘 쉬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거는 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수면과 식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수면, 이게 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이 통계조사에 의하면 무려 잠이 제일 부족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70%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좀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뇌가 건강하고 집중력 있게 작동하려면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라는데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못 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6학년들은 8.4시간 그리고 12학년들은 6.9시간으로 이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에 잠드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이 짧더라도 인지 기능이라든가 뇌 구조적으로 건강에서 더 우수했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찍 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은 괜찮은데 좀 지나치게 잠을 오래 자도 그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건강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름방학 때 밤낮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밤에 많이 하거나 했었을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 건강한 세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면,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에 제일 좋은 음식이 바나나하고 우유예요.
아.
네, 제가 두뇌 건강을 위해서 바나나 우유 아침에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요. 이 저녁에 먹어도 참 좋은 겁니다. 이 우유 속에 단백질 알파락토알부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져 가지고 뇌로 가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합성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이 안 온다 하면은 뭐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때 바나나를 살짝 혈당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신다면은 뇌로 가서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바나나를 이렇게 갈거나 그래서 우유에다 해서 그냥 한 1분 정도만 데워서 먹기만 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
아.
이 타트 체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체리는 스위트 체리, 좀 색깔도 강하고 약간 좀 진한 그 보라색이 띠는 그런 아주 진한 빨강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단맛이 강하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이 스위트 체리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많다면은 이 타트 체리는 신맛이 되게 강하고요. 색깔도 보면 굉장히 밝고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이렇게 파우더나 농축으로 된 거거나 이제 건조된 형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트 체리가 이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안토시아닌 그리고 멜라토닌이 있어서 항산화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퀄세틴이랑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꼭 이 타트 체리를 잘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오후에는 커피 안 먹잖아요. 안 마시고 네, 잠을 네, 이제 네. 못 잘까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도 같을까요?
청소년들도 사실은 해야 할 공부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도 먹고 그럴 텐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 성인의 그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그 카페인 함량이 400mg인데 반해서 청소년들은 100mg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 하더라도 어른 들에 비해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이제 카페인 음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제가 뭐 심장이라든가 불안한 증세라든가 또 밤에 이런 불면증을 더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트 체리로만 바꿔준다 하더라도 불면증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이 불면증에 걸리면은 하루 종일 쌓인 독소가 해소되지 못해서 이 만성 피로에도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트 체리를 먹게 되면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게 멜라토닌이라는 게 다른 품종에 대해서 무려 20배나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럴 때에는 이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간 이 타트 체리를 통해서 생체 리듬도 조절해주고 또 깨어있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드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타트 체리가 이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그냥 체리에 비해서 타트 체리가 1일 권장량 10알 10개만 먹는다 하더라도 1.6g의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요. 이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은 변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비에도 이 장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내의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걸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드름이 많거나 염증 자극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피부에도 좋고 또 면역에도 좋고 또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이 먹는다 하더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이제 늘려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완벽주의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숙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집중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수면 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핸드폰을 보거나 뭐 이러다가 시간이 늦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완벽주의면 저는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밤새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서 이 아이가 좀 대충 하더라도 크게 크게 목표를 정해서 빨리빨리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초반에 학기 초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핸드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전자기기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면 시간 전에 아예 다 이제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간식이 있다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타르트 체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게 좀 금방 상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타르트 체리가 말린 거가 뭐 오가닉이고 좋은 것들도 보면은 한 10불, 12불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트라든가 이런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렇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라든가 또 키위도 이제 키위를 4주간 매일 섭취했더니 수면 시간하고 효율이 굉장히 유일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위를 드시거나 이렇게 도시락에 우리 디저트로 뭐 이게 타르트 체리를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키위를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정시에 먹고 네. 정시에 자는 거를 버릇을 들이는 게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와서 간단히 뭐 간식 먹고 숙제를 가능하면 빨리 하고 그 외에 운동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10시 전에는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이 도움이 되는 뭐 제철 음식이나 아이들 네. 도시락 메뉴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뭐 도시락 메뉴라고 한다면은요
네.
아까 뭐 계란을 이용한 부분들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철에 나는 채소가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버섯과 그 다음에 닭가슴살 그리고 계란 그리고 이제 뭐 곡류 중에서도 슈퍼푸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죽처럼 왜냐면 소화가 안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더라도 잠을 무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화가 잘 되는 제철 채소 중에서도 좀 잘게 자르거나 죽 형태로 드시고 또 과일이나 간식으로는 바나나, 블루베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를 이용해서 드시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도시락으로는 아이들 점심 때 네. 가지고 갈 만한 게 있을까요?
도시락이요. 네. 도시락 선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집에서 매번 싸줄 수도 있지만 못 싸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먹는 도시락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매번 뭐 이렇게 치즈, 뭐 피자나 치킨이나 아이스크림만 먹거나 그러면은 밤에도 잘 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 엄마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게 단백질과 또 채소와 그 다음에 또 제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일단 봐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도시락을 싸는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뭐 밥을 가지고도요. 그냥 야채 좀 넣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두부를 이용해가지고 김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아이가 잘 먹는 그 야채를 잘 안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요. 야채가 많이 들어간 볶음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샐러드도 요즘 굉장히 편안하게 컵 샐러드라고 해서요. 맨 밑에는 샐러드 드레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을 넣고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게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쏟으면은 맛있는 샐러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어구이 도시락을 만들게 되면은 오메가3도 많고 또 여기 시금치가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제 영양소가 DHA, EPA, 철분, 바이타민 K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찬으로 시금치 계란말이를 하게 되면은 시금치 아까 제가 철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란에는 뭐 아세틸콜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금치가 들어간 계란말이, 또 당근이나 버섯이 들어간 계란말이 이런 걸 하셔도 되겠고요. 또 두부나 호두가 들어간 샐러드를 하게 된다면은 오메가3도 많이 들어가고 뭐 단백질, 미네랄도 많이 들어간 그런 두부, 호두 샐러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